할렐루야. 예, 제자 훈련 하고 계시거나 수리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인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리더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제자 훈련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겁니다. 그래서 작고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일찍이 제자 훈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 보편적으로 이런 오해를 많이 하더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 아닙니다. 또 성경의 지식을 또 한 묶음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은 교회 성도들을 늘리기 위한 전도 내지는 부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절대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교회 본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전파하며 내 증인이 되라. 이 속에 제자 훈련이라는 개요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는 어렵다. 그리고 그거 뭐 옆에 공책 끼고 숙제도 있고 성경 암송도 하고 뭐 큐티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야, 그거 뭐 좀 배워야 그것도 하겠더라 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첫째는 중산층이나 소위 배운 분들이나 하는 것이거나 또는 젊은 세대나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60이 넘으신 장로님들 19분을 모시고 저녁반 새벽반 이렇게 나누어서 제자 훈련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3년을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 앞으로 방해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냥 간이나 보시라고 별 기대 없이 평균 연령 60이 넘은 장로님들을 두 클래스로 나누어서 새벽반, 저녁반으로 이렇게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년을 마치고 나서 회개했던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제가 믿지 못했었어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균 6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관점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한 이틀 밤 간증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참 기막힌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분은 내가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고, 이제야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고백도 들어봤고, 신기한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세 번째 오해 중에 하나인 뭐 먹고 살만한 사람이거나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만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시간은 가질 수 없으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자 훈련의 정확한 몇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의 헬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통행을 하다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게 돼요.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조그만 도시에 해당하는 골로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평신도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골로새 지역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분이 계신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던 바울의 복음을 지나가다가 듣고 돌아와서 골로새 사람인 이 에바브라가 고향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무래도 일반 개척지에 생성되었던 교회만큼 지도자도 약했고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많았겠죠. 한참 있다가 에바브라가 바울이 어디쯤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투옥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복음을 선생님한테 듣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그 신앙을 흔들었던 방금 또 어느 자매가 그 가정사에 참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된 성경부에 빠진 가족들을 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자매 가정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목회 보고를 들어보면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약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가 지도자가 아무래도 부실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세차게 흔들었던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지금도 그 폐해가 기독교 복음 속에 뿌리가 베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잘못된 과한 열심당들이 교회에다 자꾸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플러스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규칙과 규범을 합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잘못된 교훈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입장에서 역부족이에요. 이거 아닌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자도 아닌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교회 사정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래저래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책은 그런 배경에서 서신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분량은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아마 성경 전체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집약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골로새 책 하면은 무엇에 강한 책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렇게 쭉 이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에바브라편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오늘 28절, 29절은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전파하다. 카탕겔로라고 썼어요. 전파하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인데 카타 플러스 앙겔로,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아래로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또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써서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받아서 아래로 전달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무슨 권위가 전제된 걸까요? 신적인 권위가 전제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만약에 매주 여기서는 송태근이가 자기가 낸 아이디어, 어디서 뭐 잡지 책 본 거 이런 거 막 짜짓게 해가지고 이상한 궤변을 설명한다면 자기 얘기는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 권위가 기초된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일반 강의나 강해와 달라요.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신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받은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파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카탕겔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도 보십시다.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하죠? 가르치다. 자,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실 지혜자 훈련이라는 말이 이 개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통 가르치다라는 말을 이 저도 이게 조금 말 습관 속에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이렇게 혼돈해서 쓸 때가 있어요.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는 틀리죠. 예. 여기서는 가리키다가 아니라 가르치다예요. 이 말에서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다스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손을 뻗쳐 배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디다스코라는 말을 썼는데 말 그대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거를 이렇게 학문적인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손을 뻗친다. 한번 뻗쳐서 안 닿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뻗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무슨 단어가 만들어져요? 디사이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디사이플이라는 이 말을 보면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라틴어의 어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세밀하게 분해해가지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디스플린. 이게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기까지? 내 삶의 세포가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의 경향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고인이 말씀하신 제자 훈련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또 프로그램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삶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행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인 만드는 게 3.1교회에 딱 맞는 좋은 교인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제자훈련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하나의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수록 이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돼요.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방향과 시선과 관점이 묶어지도록.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자를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의 제자가 돼 있어요. 그건 옳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손을 뻗쳐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나 보십시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세우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상당히 부담되는 표현이죠. 그럼 제자 훈련 받으면 다 완전해져요? 그렇게 됩니까?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 많은데 네? 이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퍼펙트하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온전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죠. 완전이라는 말은 단어적 의미로는 퍼펙트하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온전해지는 게 뭘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입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엔터키를 탁 쳐서 입력을 하세요.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밀착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지다라는 이 텔레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뜻밖의 그 근본 의미 속에 샬렘, 샬롬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샬롬은 뭐예요? 뭘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티도 스크래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제자 훈련이나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적인 이중적 신앙생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갈수록 누구께 밀착시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밀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온전함의 출처가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온전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 함이니.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진짜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세우려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우려 한다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파리스템이라는 말은 이제 제단이 앞에 있겠죠? 그럼 그 제단에는 뭘 드립니까? 제물을 드려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눈 말똥말똥하게 뜬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죽여서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죽여서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일생의 모습이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홍 목사님 제가 엉뚱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죠. 근데 제가 오늘 탁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취해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거예요,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갈수록 내 의도가 다 뽑아져 나가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가라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물이 되어서 처분에 맡기는 싸움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녹아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오늘 여기 수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범위가 확대해 나가겠지만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작은 수로 시작했지만 또 이분들이 한 그룹을 맡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차 우리 교회가 확대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의도가 앞서고 계획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세워지고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형제자매들이 6개월, 1년 그 이상 시간을 바쁜 직장의 일정을 뒤로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작정하여 오늘 중요한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모습의 자리에 그 현장에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